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36절에서 42절까지 두 군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에 있습니다. 6절부터 봉독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전무하여 보라 하여 전무한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어서 36절부터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본문의 스토리를 좀 훑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상황인데 이 14장은 이스라엘이 후퇴한 시점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인데 한번 두 군대의 전력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3장 5절을 보면 블레셋의 군대의 규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언급하죠.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무수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15절 마지막 부분에 따르면 13장 15절입니다. 기껏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죠. 이때 전력 열세인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 사울은 14장 2절에 보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라. 수도인 기브와 변두리 나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따르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면 아이야라는 사람과 있는데 이 아이야는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지금 이 사울은 그를 붙잡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온전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후손인 아이야를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누가 이 상황의 전쟁에 나서냐면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무기를 든 부하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무모해 보이죠. 전력 규모를 본다면 상대가 되지 않는데 100명도 아니고 특공대 300명도 아니고 단 둘이 그 적진 한가운데 들어갑니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14장 6절 이 전투에 나가는 요나단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고백을 하면서 과감하게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을 배제하고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그냥 허무하게 이 둘이 죽고 끝나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두 명이서 반나절가리 땅 개역개정에서는 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땅, 그 정도의 땅 넓이에서 이 두 명이 블레셋 군대 무려 20명을 죽입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15절에 이 모습을 바라본 블레셋 군대의 반응입니다. 15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모습을 바라본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의아하죠. 블레셋은 굉장히 군사에 능한 자들입니다. 숫자도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둘을 보고 쟤네 뭐야 빨리 죽이러 가자라고 했어야 맞을 텐데 지금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 두 명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노략군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특공대입니다. 일반 부대가 아니라 특수부대원들이 이 두 명을 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헐크도 아니고 요즘 인기 있는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영웅도 아닐 텐데 왜 그랬을까? 왜 블레셋 군대는 이들을 보고 떨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15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큰이라는 이 단어 앞에 조그마한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각주, 풋노트가 있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각주를 보면 이 떨림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부분을 헤르다트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냥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공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공포입니다. ESV 주석에 따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암시한다. 주어는 지금 하나님이고 요나단은 동사입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사울의 군대가 쳐다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의 파수꾼이 이 모습을 지켜보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넘볼 수 없었던 이 블레셋 군대가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을 목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군대 군인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저 뭐지?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뭘까? 이렇게 의아하게 놀라면서 반응을 했겠죠. 이때 사울도 이 모습을 바라봤던 것 같은데 이때 사울이 마침 군대 점호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점호를 하고 보니까 마침 요나단과 그의 부하 하나가 없어졌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누구를 부르냐면 18절입니다.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대체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야를 통해서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궤가 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궤는 성막 안에 특별히 지성소 가장 핵심되는 지성소 안에 안치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말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죠. 원래 이 언약궤는 성막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실로에 있죠. 실로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치를 합니다. 말씀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겨서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라 하였더니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시점 이제 사무엘상 7장의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궤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뺏깁니다. 뺏겼다가 다시 찾아와서 그 궤를 어디다 두냐면 기리앗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둡니다. 훗날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 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안치하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20년 동안 기리앗 여아림에 있었던 궤를 가져옵니다. 근데 가져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웃사라는 사람이 그 궤를 잡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하여 그 자리에서 죽죠. 왜 죽냐면 율법에 따르면 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웃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실수해서 웃사가 죽죠. 그러자 그 궤를 어떻게 하냐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안치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다윗이 다윗의 장막에 궤를 옮깁니다. 궤가 들어오자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지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부인 미갈이 비웃는 장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궤가 안치가 되죠. 물론 성경은 그 이후에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궤가 대체 그 이후에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담인데 여기에 이제 상상력을 더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설에 이 내용을 넣기도 했죠.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 보면 이 궤가 어디에 있었는가 결국 미국의 국방성에 있었다 뭐 이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영화를 만드는 그런 영화를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 이 시점에서는 궤가 블레셋의 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궤가 다시 돌아와서 기리앗 여아림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궤가 사울의 수도 기브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와 기랏 여아림은 1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이 괴가 기랏 여아림이 아니라 기브아에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다시 14장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방금 읽었던 18절에 보면 사울이 아이야 제사장에게 괴를 가져오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개역개정 번역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데 72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그 번역본에는 이 괴를 괴라고 번역하지 않고 에봇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 괴라고 적힌 단어 옆에다가 에봇이라고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봇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유진 피터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봇이 거의 확실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제 괴라고 번역을 하지만 요즘 번역된 영어 성경에서는 에봇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도 에봇이라고 번역을 하고 요즘의 대부분의 학자들도 괴가 아니라 에봇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18절에 나오는 괴는 괴가 아니라 에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위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고 괴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에봇을 찾은 거죠. 그렇다면 에봇이 무엇일까요? 에봇은 레위기에 보면 자세히 언급이 되는데 제사장의 복장, 거소대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거소대에 이렇게 에봇을 착용을 하는데 에봇 안에는 판결 흉패라는 게 있고 이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보통 제사장이나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일종의 거룩한 제비뽑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적용하기 애매한 면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통용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완성된 계시 신구약 66경 정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와 같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물었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훌륭해 보이죠. 이때 눈을 뜨고 보니까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질환으로 괴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후에 보면 도망가고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군대에 합류해서 전쟁을 또 치러서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 전쟁을 두고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지금 승리했죠. 물론 자기가 잘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으로서 자기가 이끄는 부대가 승리했으니 당연히 기분이 좋았겠죠.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전쟁을 치렀으니 백성들은 당연히 피곤했겠죠. 그런데 이 사울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킵니다. 사실 금식은 욕구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만 구하겠다라는 그런 표시잖아요. 지금 사울은 그렇게 자기와 백성들에게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금식을 어깁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지친 백성들이 31절을 볼까요? 31절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일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이어서 32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너무 배고파서 지금 사울왕이 금식하라고 했는데 동물들을 핏째 먹습니다. 33절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보겠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너희가 지금 율법에 나오는 그 명령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는 그 규정을 어겼다라고 지금 사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 따르면 핏째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 적용할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 아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명시를 한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어겼고, 그리고 34절에 보면 특별히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 율법을 어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이 그 요나단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끌어안을 수 있죠. 보통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편이 있는데 지금 사울은 아들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후에 이 사울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36절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에봇에 있는 그 우림과 두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대체 이게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상당히 경건해 보이고 종교적입니다. 죄가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율법을 지킵니다. 이만하면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은 정말 훌륭한 걸까요? 여러분은 이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울의 행동이 조작이거나 쇼였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굉장히 세게 얘기하죠. 이어서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점점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종교 행위는 그를 점점 파멸의 길로 몰아갔다. 저명한 구약학자 중에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브루그만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은 철저한 경건의 사람이다. 사울의 끔찍한 경건의 모습, 반어법이죠. 끔찍한 경건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울의 행동을 보면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건의 모습을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물었을 때 응답을 하는데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울은 경건해 보였지만 종교적인 행동을 수단 삼았을 뿐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승리를 정당화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 구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제일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성전 중심으로 모였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제발 성전문을 닫아줘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문을 좀 닫아줄래? 예배 드려주지 말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너무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이기도 하죠. 저도 부서를 맡고 있는 사역자로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공부나 아니면 레저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를 너무 등한시 여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안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신구약 400년 암흑기 또는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긴 침묵이 흐르고 나서 말라기에 이어서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와 세례 요한은 굉장히 큰 시간 차이가 있지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말라기, 400년 침묵기,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길을 닦았던 그 예수님께서 이방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앞에 문맥 2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장소로 축소시켰습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장소,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두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장소에 제한시킨 거죠. 예배를 장소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런 어떤 장소적인 예배가 아니라 2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라기와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은 신구약 400년 그 침묵기 동안에 겉으로 보면 침묵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 겁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뭔가 있는 어떤 예배를 찾으신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 거죠. 시간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뭐 집에 돌아가셔서 레위기 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에 가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안수하고 도축하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 동물에는 내장 있죠. 소위 말하는 뭐 대창, 소창 이 모든 것들을 다 세척을 합니다. 각을 뜨고 잡고 세척하는 것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지 않고 놀랍게도 예배 드리는 자가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제사장이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레위기 1장은 명확하게 예배 드리는 자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태우는 일만 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빡센 일들은 전부 다 예배 드리는 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제사에서 제사 규정 자체를 꼼꼼하게 지키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자, 즉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과 제사 제도도 그 규정이나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와 제도를 이행하는 자, 그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상당히 종교적입니다.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율법을 어긴 자를 자기 아들일지라도 책망하는 모습, 그리고 제단을 쌓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의 단호한 꾸짖음이 나오는데 이 당시 이 책망을 듣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연구하면서 필사했고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을 다 외워서 그 말씀 어디에 있어라고 딱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능통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음식에 향을 더하는 작은 풀떼기까지 다 계산해서 온전한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율법의 정신을 어겼습니다. 종교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다른 극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진자가 왔다 갔다 할 때 진자를 이렇게 끝에 있는 진자를 놓으면 또 다른 극단으로 가죠. 그래서 늘 인류 역사는 이 극단과 극단의 싸움입니다. 지나친 형식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 형식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또 다른 극단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주일 성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극단으로 아예 주일 성수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느슨하게 여기는 그런 역효과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극단을 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즉 율법도 충실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도 잘 새겨라.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들의 지나친 형식화에 대한 비판으로 그 형식 자체를 무시하는 또 다른 극단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경건해 보이는 사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경건한 모양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경건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 자체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남북교회 예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어느 곳에 드리는 예배는 두 명, 세 명, 다섯 명, 소수의 인원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많은 수가 모이는 예배, 그런 예배당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가 모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포교회 일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드리는 또 제가 섬기는 그 고등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모든 남포교회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당이나 많은 수가 모인 것 그런 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지나친 형식화에 대한 반발로 혹시나 형식 자체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 부분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앞에서 예배 인도자가 이 선포를 하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 선언에 담긴 무게를 알고 우리 모두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이어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집니다. 그 예배에서도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든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